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하시는 것은 자기도 하나님께 속죄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에게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간판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신데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리한 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대로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 히브리서 이어서 보고 있으면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이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참 특징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권면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은 우리들이 저 안식에 들으기까지 어떻게 하라? 믿음에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또 견고히 설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인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1장 4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존재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탁월하심에 대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우월하시고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내용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 지난주에서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그런 사역 이것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닌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아론의 제사장보다 우월하심에 대해서 오늘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뭐냐? 제사장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존귀하고 그 직무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 직분 하고 싶다. 나도 해야지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자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항상 일시적이었어요. 그죠? 왜?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되고, 그죠? 그리고 유한하고 또 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드린 제사로 영원히 죄를 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화목의 제물로 바침으로써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참으로 큰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죄함을 얻었고 지금도 그 속죄의 능력은 택한 백성들 향해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러니까 왜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육체로 오셨느냐? 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했을까?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의 높임과 영광을 받고 또 존귀를 받게 해서 오셨느냐? 아니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영접지 않았고 미워했고 또한 멸시했고 증오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건만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슬피 우셨고 또 진노 속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목자 없는 양같이 귀에 든 죄인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셨고 줄인 자에게 먹이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게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죄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입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시금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거듭남을 경험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성찰하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자신의 죄를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과 비교하면서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대제사장 된 것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약의 대제사장과 유사성으로 소재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를 더욱 온전하고 우월한 누구다? 대제사장이라는 사실들을 증거하고 또 비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의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그런 자격을 언급하기 위해서 율법에 있는 대제사장의 자격을 언급하고 또 그리스도로서의 대제사장의 자격을 거기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4절은 다음 주에 살피겠습니다만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는지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바로한테 가면은 내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너는 가서 바로에게 말하기를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백성으로 가게 해라. 뭐죠? 해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출애굽은 단순히 폭정과 억압에 있는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사건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구속받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여기 섬긴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어딨냐? 진정한 해방과 인간의 자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란 하나님 아래의 종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왕이라고 대표할 수 있는 바로에게 종속되어서 그를 섬기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주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다운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스라엘의 죽음의 세계와 죄로부터 일어난 권세에서 우리가 이미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긴 구출된 그 목적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예비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만방에 선포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어디에서 제사 제도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사 제도의 핵심적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서예요. 그러므로 레위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책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예배받기 원하시는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같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건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제사의 중심부에는 바로 제사장 제도의 수립에 있어서 제사장 제도의 중앙에는 바로 대제사장의 사역과 대속죄일에 가는 것이 거기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기서의 주석이라 불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살피는 히브리서, 거기는 대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함으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유대 기독교의 신자들을 더욱 견고케 해서 신앙의 경주에서 낙심하거나 들어물러나 침륜에 빠지거나 믿음으로 파산되지 않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신앙적 지식을 갖고 또 깨우쳐짐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신앙으로서 마치 위대교로 되돌아가려는 그들에게 말씀 앞에 서서 잘 깨우쳐서 신앙의 굳건히 서서 믿음에 파손되지 않게 원하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대제사장 된 그런 모습과 사역을 잘 이해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또 믿음에 견고히 서고 또 주님을 더 의뢰하고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이 직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으로 할애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했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중보자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그리스의 제사장 직분과 이스라엘 제사장 직분은 동일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직, 하나님과의 사이를 중재하는 그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하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죠? 그런 일을 깨닫는 것이 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5장 1절 4절 말씀은 그 당시 구약의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자격이 뭐냐? 거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 할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의 자격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그 자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만이 자격이 가능한데 스스로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런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권위 갖고 내가 제사장하겠다 할 수 없어요. 아론과 그의 모든 후손들도 모두 하나님의 선택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초대 대제사장으로 불러 세웠고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세습시켜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개인의 성품이 좋고 의지나 능력이나 업적이나 환경이 좋아서 그를 시키겠다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이 제사장의 직임을 수행하려고 하다가 화를 당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민수기에 고라와 그의 250명의 추종자들이 땅에 삼킨 바 되었어요. 공인되지 아니한 제사를 집행함으로 제사장에게 스스로를 높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사울 역시도, 사울왕 역시도 그 통치권이 상실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는 참을성 없이 사무엘의 제사장직 기능을 올권해서 그가 그 일을 대신했을 때 그 왕권이, 통치권이 상실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시아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의 행을 사용해서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그 병은 마지막 죽는 날까지도 계속됐던 그런 우시아의 어리석은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제사장이란 겸허와 겸손으로 옷을 입고 그 사회에 결코 경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그 모습 갖고 우리가 살필 때 얼마나 잘 준비하고 얼마나 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갖춰야 될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보배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격적인 그런 겸손과 승리와 겸허로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성과 죄성을 늘 잊지 않고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의 모습도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하나 잘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두 번째는 사람 가운데 취한 자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취한 자. 그래서 1절에 3절 말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 그가 속해 있는 동일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외국인이 아니고 그 백성과 하나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처지가 뭔지 그들의 고민과 실패가 뭔지 그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것을 다 알고 경험하고 또 연약함을 경험하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을 진정으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제사장이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사람 가운데 취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부터 온 사람이고 사람들과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신의 연약함을 갖고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속하게 해서 쓰고 또 연약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연약함 갖고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중재하는 그런 중재 역할을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가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자 그 얘기는 무식하다는 얘기는 모르고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혹하다는 말은 잘못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려 깊게 대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자신이 범죄할 수 있는 연약성에 쌓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범죄와 실수에 대해서 동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해서도 그 죄의 속죄제사를 드려야 마땅하다는 사실들을 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도덕적으로 일반적 제사장보다 엄격한 규정이 출애굽기 28장에 언급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지을 가능성도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한 속죄의 규정도 역시 레위기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뿐만 아니라 누구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드리고 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죄 있는 상태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띠를 띠고 그리고 줄을 메고 갑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 죽으면 어떡하죠? 들어가서 또 이렇게 살필 수 없으니까 그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 예복이 방울이 달렸죠. 그죠? 예. 이게 제사장 입은 예복인데 맨 아래 보면 거기 송류와 금방울 달렸어요. 그죠? 움직일 때마다 뭐가 딸랑딸랑 소리 나겠죠?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뭐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가지 못하고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보겠어요. 그래서 두 번을 쓴 그 패는 뭐라고 붙였냐면 여호와께 성결. 그런 패를 이마에 붙여요. 그리고 이제 그가 입은 그 견대 흉패에는 우리가 들으면 흉패에는 열두 보석을 거기다 답니다. 열두 보석. 보이죠 옆에? 그래서 여섯 개 여섯 개 각 지파별로 이름을 달고 이 파란색을 옷을 입어요. 항상 하늘의 색 파란색. 그리고 속옷에 흰색 옷 입고 그리고 이제 띠를 띠고 에봇을 입고 그리고 성류와 금방울이 있고 그리고 향을 들고 그리고 피를 뿌리면서 지장에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비록 자신이 대시장을 할지라도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대속죄에 대해 비록 위험스러운 제사의 복을 입었지만 제물로 드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불의를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이 아론의 자손들이 거룩한 백성들 앞에서 법을 어기고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오니 나와 당신과 나의 가족 앞에 그렇게 저지르고 범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자기 자신도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이런 일은 대제사장이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들처럼 신령한 존재이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고추나 시련도 같이 경험하고 겪고 사람들과 똑같은 환란과 슬픔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대제사장이 날지라도 죄 문제로 고민하게 되고 자신도 지은 죄를 인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인 자기 자신도 죄와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그 연약함을 노출해서 그 공동체에 참여한 자이고 도덕적으로 연약하고 일반적으로 연약하고 육체적, 지성적, 정서적 연약했기 때문에 무지하고 곁길로 나가는 자들을 온유하게 다루는 그런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조차도 속죄 제물에 필요한 사람은 온전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자격과 이런 조건과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인 사실을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제사장 직분이 뭐냐 5절에 일러주고 있는데 예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나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제사장 직분이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오직 레위 족속 가운데서 택하시고 부르심 받은 거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도 아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하신과 부름부심 받은 이 직분을 받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하신 제사장이다. 그 얘기를 6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누구의 세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었다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아론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 6절에서 말씀은 아론의 자손이 하나님부터 취함받은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취함받은 것은 동일한데 예수님도 스스로 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부름 부르심을 받은 얻은 자격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택된 진정한 의미 속에서 궁극적인 왕이심과 동시에 최상의 의미에서 대제사장이에요. 왕임과 동시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신분과 직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의 심의 함축적인 것을 거기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장 직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받은 자이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가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부터 대세상적인 사역을 위임받은 그런 부름 받은 자예요. 예수의 대제사장 직분, 그것이 7절에서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아드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졌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동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말씀합니다. 예수의 대제사장 직분도 구약의 대제사장 직분이 사람 가운데 연약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연약성을 가진 것 역시도 예수의 가질 수 있는 대제사장의 직분의 자격이에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누구보다 우월하신 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 동정심도 체휼함도 탁월한 분임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연약성에 대해서 그 7절에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올리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은 자다. 시편 22편 2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예수님 역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연약성을 가진 자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에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느끼시는 인간의 연약함이 최절정이 어디였느냐?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고뇌야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서 체휼하시는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로부터 주춤하는 그런 모습은 인간의 고뇌를 보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4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했다 표현하고 있어요.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했다. 이것은 인간의 몸을 갖고 인간의 성정을 입은 자에 갖는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34절에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근심해서 죽을 지경이다. 넌 여기에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깨어서 같이 기도할 것을 정령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공포에 찬 신비를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3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6절에 조금 나아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 얘기를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다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진정으로 하나님이시고 진정으로 누구라고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그의 인간의 의지를 소유하셨고 또 자발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제한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없이 자신의 메시아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길을 한번 열어줘도 괜찮겠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없어서. 그러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는 피할 길을 찾아 부르짖었으나 사람으로서 그는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진정으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잔을 피할 수 있기를 간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의 진정한 연대성은 그의 고뇌와 근심과 또한 눌림이 거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보다도 우월하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말씀으로 계셨던 영적 상태로부터는 받으실 수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제사장 직분이 백성들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안고 그것 갖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연약 그리고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면 자기도 어떻게 해야 돼? 연약함에 쌓여있기 때문에 사람이 되지 않고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지난 시간에 봤던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자에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낙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일일 때 뭐가 없다? 죄가 없으시다 말합니다. 그래서 연약함이 있고 시험을 받되 죄는 없으신 분인 완전하신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제사장의 자격 속에서 아론의 반차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쫓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유를 거기 보여주겠습니다. 6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건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멜기세덱의 계통의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형태의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말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십일조를 드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그 서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시는 명령에 따라 된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 의미가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형태의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이후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형태의 제사장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왜 아론의 서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됐는가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줬대요. 그래서 구약 대제사장들은 율법 아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하고 나갑니다. 그랬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율법에서 속량을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율법에 속하지 않게 되었고 어디에 머물러요? 은혜 아래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폐하시고 이제 새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옛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옛 언약의 대제사장 오직 아론 자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레위 자손이 아니죠. 유다 지파의 자손이므로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선택받고 부르심 받은 예수님은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아서 멜기세덱에 따라서 대제사장으로서 세움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 얘기는 또 히브리서 7장에 또 나와요. 그래서 그때 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간략하게 설명하면 창세기 14장 18절에 20절 말씀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거기 처음 등장합니다. 살렘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에는 왕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이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왕이 제사장이 될 수 있으면 왕도 하고 제사장도 다 하면은 사울도 왕도 하고 제사장도 하고 문제가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율법에는 왕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율법 아래에 있었던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의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요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 나타났을 때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뭘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바로 그의 몸과 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의 몸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화목의 제물이 되고 그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속죄의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그의 제사장 직분을 다른 에게 넘겨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번 나타났다가 그게 아무런 그런 계승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을 만한 제사장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에게 이 같은 지장 직과 왕권이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하고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멜기세덱의 혈통이나 족보에 세워진 지장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부르신 세워진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멜기세덱의 신비로운 제사장직과 동일한 것이고 예수님의 영원한 왕직과 영원한 제사장직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려서 사람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왕의 직분이었으나 대시양의 직분을 추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유일한 목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영원한 대시양직에 영원한 왕권에 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자신을 보내시고 자신이 임명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러한 복종을 보여준 것은 그를 따르는 우리 역시 그의 발자취를 따라하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복종,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서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누구보다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훨씬 더 탁월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아론의 제사장직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이고 유한하다면 예수님은 멜기세덱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 제사장직은 끝이 없고 시작도 없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신 대제사장, 그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험한 분으로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고 우리를 죄를 범했을 때 누구보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의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늘의 지성소에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또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고 감사와 기쁨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